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일요일 날 저녁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커먼스 룸에 있습니다. 적을 펜과 종이를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같이 있으신 질문이나 생각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한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들으신 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그곳에 나오는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웹사이트 주소로 가셔서 양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생각나시는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11시 예배가 바로 끝난 후에 이 무대에 다시 모여서 앉아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녹화해서 한 5분, 10분 정도의 짧은 클립으로 웹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평소 설교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 계신 큰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지만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예언들과 약속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텐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토픽에 대해서 굉장히 나누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아무 잘못도 할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나쁜 민족이라고 나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우리 이 다운타운에서 특히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팔레스티니안 쪽에 서서, 때로는 이스라엘 쪽에 서서 서로 대립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 교회는 유대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그,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남자를 치유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한 권능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경험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은 내용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인간들은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유 의지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주자면 이 아브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기에 아브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온 세상을 그 민족을 통해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읽은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기적으로 나이가 많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민족이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하지 않은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가는 여정에서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관되게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에서 자꾸만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반항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도 당신 자신은 계속 신실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반항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꾸만 다시 이 민족을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이 세상의 축복이 될 거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권능으로 일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부르시고 그들은 일관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어떤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저희는 이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하늘에 닿는 그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이스라엘을 축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처음 먼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려고 보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우리의 선호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닮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초이스가 있었다면 이 토픽에 대해서 특히 설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토픽에 대해서 지난주일 동안 생각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토픽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토픽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호도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이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말을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맨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것은 감사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계획이었음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자비, 은혜, 인자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백시키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로 인해 겸손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 그 선지자, 구원자가 오실 약속, 이 언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토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받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사이프러스 섬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매우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섬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마치 집에 온 기분을 느꼈습니다.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동안 그곳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겸손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들을 대신 나무에 접붙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1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무이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교회에는 많은 영적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만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토대가 이스라엘인 만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자만심은 우리를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처음 먼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려고 보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점일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원래 있던 나뭇가지를 다시 접붙임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그 원래 나뭇가지를 다시 접붙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으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우리는 이 말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이루어졌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접붙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선택하셨던 백성을 거꾸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으면,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은 축복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부요함이 됐으면 하물며 저희 충만함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이 세상에 있을 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가 이렇게 세상에 부유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저희가 알면 첫 번째 저희는 이스라엘을 향해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겸손해야 하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제 말뜻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월하거나 결백하거나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의 민족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어느 쪽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 겸손하고 그들의 구원받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왕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이나 이념으로 일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응답할 때두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을 저희도 마음 아파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모든 세상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이 될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뿐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편 1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전쟁에 이스라엘의 적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만 진정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